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영국의 대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앙이 없는 이 불신자들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꽤나 큰 위로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시편 23편에 대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큰 위로를 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이만큼 그가 평생 동안 읽은 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 평생에 읽은 책들 중에서 이 시편 23편만큼 큰 감동을 준 책이 없다고 하니까 이 시편 23편은 이 불신자들에게도 참으로 특별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불신자들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목자였을 때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이 노래로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찬찬히 보시면 이 시편 23편이 시이지만 아름다운 시어로 쓰여져 있기보다는 이 다윗의 삶에서 자기가 일상에서 겪었던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은 일상의 용어들로 가득히 쓰여져 있습니다. 목자, 푸른 풀밭, 음침한 골짜기,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붓는다는 이 모든 표현들이 이 목자로서의 다윗의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일상의 용어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이 목자의 시선에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자신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또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또한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 새벽 기간 동안 그리고 주일날까지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함께 신앙의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첫 구절인데 저는 이 1절이 시편 23편의 핵심이자 또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연세가 지극하신 권사님이 교회에서 열린 성경 암송대회에 큰 마음을 먹고 지원을 하셨다 합니다. 네, 이 시편 23편으로 지원을 하셨다지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니 많은 교인들 앞에 성경 암송을 하려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피땀 흐린 연습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당일날 교인들 앞에서 딱 쓰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을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멋지게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 권사님이 긴장한 나머지 뒷구절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까먹으셨구나,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안절부절 하는데 오히려 이 권사님이 태연하게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됐지. 그것으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환호를 받으셨다 합니다. 권사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사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야 하는데 뭐 그럴 순 없지만 예 그럴 수 없기에 더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으니 저희가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3편의 결론인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로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목축을 치는 가축들은 이 양 말고도 많습니다. 염소, 말, 소 이 모든 이 가축들이 바로 이 목양을 하는 밖에서 먹이는 그런 가축들인데 다윗은 그런 수많은 가축들을 놔두고 양을 콕 집어서 자신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면 마음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꽤나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상징인데다가 순진하고 또 귀여운 모습까지 하고 있어서 이 양을 떠올리면 꽤나 사랑스러운 인물, 지켜주고 싶은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양의 실상을 알게 되면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하지요. 어느 성도님이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분도 양에 대해서 깊은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이 양 깎는 일에 자원을 했다 합니다. 자원을 하면서 야 드디어 내가 시편 23편의 목자가 되어서 이 양의 털을 깎는구나 야 신난다 라고 하면서 이 양의 이 털을 깎기를 시작하는데 이 털을 깎기 시작한 지 몇 초가 흐르지 않아서 양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경험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암송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못 되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나는 트림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똥 오줌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깎을 때에는 냄새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양털에 배어 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그대로 내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던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 잠깐의 양털 깎기의 경험이었지만 그동안의 양에 대한 모든 환상이 날아갈 정도로 양은 전혀 사랑스러운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동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양이 애완동물과 같은 어떤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양은 무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길을 잃고 자기가 있었던 무리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은 목자 없이는 한 군데도 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이를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후각이나 시각이 발달해야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그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항상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은 철저히 비공격적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스스로의 보호 본능이 있어서 자기의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보호 본능도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자가 대신 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들이
바로 다윗이 왜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목자 없이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생명의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듯이 하나님 없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세우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간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인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 후반부에서 대부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적지 않은 후회를 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이 길이 맞다고 추구하고 달려왔는데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나 큰 인생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양처럼 자신이 갈 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 자신의 길이 틀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엄청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처럼 지독한 근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먹고 마시는 생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잊고 사는 또 잊어버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업기술로 먹고 살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연에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았던 모든 시대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생계를 의존하여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내 손에 달려 있다고 하니 쉬지도 못하고 늘 마음은 일터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한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반드시 그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하심으로 일손을 놓아도 자신의 생계를 하나님의 손이 책임져 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생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줄을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까지 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을 책임져 주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질기고 질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서도 갑자기 찾아오는 돌연사의 이 원인은 찾을 길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또 예방할 길도 없다지요. 하나님께서 코끝에 숨을 붙여주셔야지만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하면서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으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비참한 자기 고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목자와 양이 일방적인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함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듯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한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라 생각합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은 그가 자신과 아버지를 대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며 유산을 달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대등한 존재로 여겨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곧바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이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죄였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는 순간 모순적이게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양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차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벨이 죽고 그 동생인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노스의 이름이라는 그 뜻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에노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셋이 아들을 에노스, 즉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붙여진 후에 그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너는 죽는 존재야 라는 그 뜻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이름의 뜻을 부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지 그때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오래 영원히 사는 존재이지를 않았는데 그 어린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불리우자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창세기의 말처럼 자신이 에노스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목자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목자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모자라거나 결핍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원래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히브리어로 로에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안에는 보호하고 먹이고 사랑하고 마시게 한다라는 모든 돌봄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먹이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있는 양은 전혀 결핍함도 모자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자기 8년 동안의 목자로서 경험한 양의 이야기를 한 책으로 엮으셨는데 그 책을 보면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그 책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양은 네 가지 F가 없어야 편히 쉬어 잘 수 있고 쉴 수 있다 합니다. 첫 번째 F는 fear, 공포입니다. 양은 너무나 예민해서 약간의 어떤 무서운 상황이 있으면 절대로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곳, 전혀 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야 양은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다 합니다. 또 두 번째 F는 좀 재미있는 F입니다. Fly, 즉 파리입니다. 이 양은 이 파리가 주변에 들끓게 되면 절대로 눈도 감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양의 주변에 이 날파리들이 또 이 떼파리들이 없도록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릭션, 즉 마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양들은 또 자기들끼리 살을 비비며 절대 같이 붙어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서로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또 떨어뜨려 놔야 한다 합니다. 또 마지막 F는 famine, 즉 배고픔입니다. 양은 배가 든든해야 잠도 자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배불리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F가 완벽하게 없어야, 즉 이 환경들이 완전히 조성이 돼야 양은 편안히 잠들 수 있고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 말이 바로 이 양들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 있어서 양들이 편히 누워있고 쉰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양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지니기 위해서 목자는 참으로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염려와 또 많은 일들을 해 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고 또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어르신들은 양로센터에 가고 또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잠들도록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지겹게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탁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 없고 비단 이불은 살 수 있어도 단잠을 살 수 없으며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이 건강을 살 수 없다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뉘어주시고 쉬게 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에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그냥 단순한 목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수고와 열심으로 마련하신 인생 그 자체가 푸른 초장이라는 말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편안하고 살만하여서 지금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자기의 인생이 푸른 초장일 수밖에 없고 쉴만한 물가일 수밖에 없음을 믿기에 그건 나는 푸른 초장에 있고 쉴만한 물가에 누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비로소 이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삶은 환경적으로 절대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지만 그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곧바로 무려 10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의 오랜 세월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음의 압박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후 4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통일이 된 후에도 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야 했으며 또 왕에서 은퇴한 이 말년의 시절에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도니아가 또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처음 그리고 인생의 중간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서도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참으로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너무나 태연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 왕궁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가 비로소 쉴만한 물가에 또 푸른 초장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이시고 쉴만한 물가이기에 다윗은 그 어디를 가서든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한다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의례히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는 사람, 뭐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알면 모든 목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파송을 가셔서 나갔는데 그 나라가 목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를 기대하면서 현지 목자들을 만났는데 아니 실상 그 목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위해서 죽을 목자로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양 잡아먹고 돈 떨어지면 양 죽여서 가죽 벗겨서 팔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철저한 이익을 위해서 이 양을 치는 것이지 아무리 살펴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목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자들이 어이없이 쳐다보면서 아, 세상에 그런 목자가 어딨냐,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지 왜 우리가 양을 위해서 죽느냐라는 말로 되물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그리고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야지만 반드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접하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매 순간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임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